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16년 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하찮은 질문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존 사실로 전제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그에 대한 증명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 같은 회의주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과 또 무신론자들에게 초월적인 존재가 있음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다음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초의 원인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떤 일이나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은 새나 동물이 그것을 건드렸거나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는 어떤 에너지가 그 차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어떤 결과의 원인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결과 뒤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음을 우리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로 구성된 우주는 수많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성적으로 볼 때 다음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처음부터 어떤 것이 항상 존재했다. 두 번째 가능성, 전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우리가 두 번째 논리를 따른다면 최초의 원인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생겨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지금 존재하는 이 세계가 아무 원인도 없이 저절로 생겼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오시기 수백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논증을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현상에는 인과법칙이라는 끝없는 순환의 고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고리를 계속 추적하면 더 이상의 원인이 없는 최초의 원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어딘가에는 최초의 시작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최초의 원인은 영원해야만 합니다. 최초의 원인이 어떻게 항상 존재하는지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과학은 이것을 열역학 제2법칙 혹은 무질서와 혼돈을 뜻하는 엔트로피 이론으로 증명하러 갑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우주는 시계처럼 한번 탭을 감아놓자 계속 작동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려면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엔트로피 이론은 우주의 시작과 끝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최초의 원인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21장. 우리는 그들을 간신히 떼어놓은 다음 배를 타고 고스까지 곧장 항해하였다. 그 다음날 우리는 로도로 갔다가 다시 그곳에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그 배를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보이는 곳에 이르러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지나쳐 시리아를 향하여 내려가다가 두로에 닿았다. 그 배가 그곳에서 짐을 내리려 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1일을 지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렸다.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기로 한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을 계속하였다. 모든 사람이 그들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성밖까지 나와 우리를 배웅하였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뒤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두로에서 배를 타고 떠나 돌레마이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곳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우리는 다음 날 길을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우리는 빌립의 집으로 가서 그와 함께 묵었다. 그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이고 예루살렘에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이 일을 돕던 일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빌립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네 명 있었다. 우리가 그 집에 여러 날 머물고 있는 동안에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내려왔다. 그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발과 손을 묶고 말하였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에 임자를 이렇게 묶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렸다. 그러자 바울은 말하였다. 어찌하여 여러분은 이렇게 울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저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묶이는 것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마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게 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더 이상 그를 말리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며칠을 지낸 뒤 우리는 준비를 갖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랴 출신의 제자 몇이 우리와 같이 올라가서 우리는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묵을 수 있도록 그리로 데려다 주었다. 나손은 키프로스 사람인데 일찍부터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자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다. 모든 장로들이 그곳에 와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바울 형제도 아시다시피 유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이들이 수천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에 대해 열성적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당신에 관하여 이러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곧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모세의 가르침을 버리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할례도 베풀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들도 당신이 이곳에 왔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서 같이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들의 머리를 미는 비용을 대신 치러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에 대한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닐 뿐더러 도리어 당신이 모세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결정을 편지로 써 보냈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부도덕한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튿날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러고 나서 정결 기간이 끝날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제물을 바칠 날짜를 알리기 위해서 성전뜰로 들어갔다. 이레 동안의 정결 기간이 끝날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뜰에서 바울을 보고는 모여 있는 사람들을 부축해서 바울을 붙잡았다. 그들은 이렇게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 성전을 거슬러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 사람들을 성전들로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성전들로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온 성이 술렁이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성전뜰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자 곧바로 성전문들이 닫혀버렸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성 안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 천인대장에게 온 예루살렘이 폭동에 휘말렸다는 보고가 올라갔다. 천인대장은 곧바로 군인들과 백인대장들을 거느리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은 천인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던 손을 멈추었다. 천인대장은 바울을 체포하고 부하들에게 쇠사슬 두 개로 바울을 묶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는 바울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했는지 물었다. 모여든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말을 하며 소리를 질러댔다. 너무 시끄러워서 천인대장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는 바울을 군부대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층계까지 끌려갔을 때 모여든 사람들이 난폭하게 굴어서 군인들은 그를 둘러매고 가는 수밖에 없었다. 모여든 사람들은 뒤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리라! 하고 외쳐댔다. 군인들이 바울을 군부대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천인대장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천인대장이 대답하였다. 당신이 그리스 말을 할줄 아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오. 나는 당신이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들을 이끌고 광야로 간 이집트 사람 줄 알았소. 바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온 유대 사람입니다. 다소는 길리기아에 있는 이름난 도시이고 저는 그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천인대장이 허락하자 바울은 계단에 서서 무리에게 손짓을 하였다. 사람들이 종용해지자 바울은 아람말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출애굽기 제33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적과 꿀이 흐리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모세가 그리로 나아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러고는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의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네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고통의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 받고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등불은 말씀이고 말씀을 인격화하면 의인화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의 말을 빌리면 분명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서 6장 23절입니다. 등불은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켜는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 등불을 켜두고 그것을 가리고 난도질해서 생명의 법을 무익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등불은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켜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불로 밝혀야 할 어둠은 무엇이며 등불은 무엇입니까? 일찍이 이사야 선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하였고 다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너의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예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그의 소유된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당부하셨습니다. 바울사도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증거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밝혀야 할 어두움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속을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과거에 빛이 없는 어두움이었고 귀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빛을 가리는 어리석음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빛은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밝힘에도 불구하고 가려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필요로 하여 찾으면서도 또한 스스로 그 말씀을 가려버리는 참으로 딱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빛으로 선포한 요한사도는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에 했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이거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장 9절 그리고 11절에 한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리는 그릇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16절 상반절에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 놓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릇으로 스큐오스라는 그리스어로 그릇, 연장, 도구, 기구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한다. 그것은 역시 가리는 일이 없다 그런 말인데 사람이 말씀을 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질긋으로 비유하고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같은 경우죠. 결국 성결치 못한 종교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 십자가의 빛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가리는 그릇은 아닌가 그러므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택함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 향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서 2장 24절에 한 것처럼 오늘 나의 성결치 못한 삶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빛이 가려질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이권이 말씀을 가려버릴 수 있음을 또한 경계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마태복음에 있다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하는 데서 이 그릇을 곡식이나 기름을 되는 말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적이거나 타산적으로 헤아리고 난도질하거나 이권을 위하여 이용하는 죄악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상 아래 한 것은 침대 아래 두는 것, 등불은 침대 아래 둘 성격의 것이 아니죠. 침대 아래 우겨 넣어두는 것은 보기 싫거나 수치스러운 물건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는 우리의 죄악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예수기도를 그렇게 취급하는 경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당부하셨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장 38절에 경계하셨습니다. 때문에 바울사도는 오히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또 귀중성을 알지 못하는 데서 그럴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16절 상반절이죠.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아래 놓지 않창. 말씀은 받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맨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빛이신 말씀을 나의 가장 높은 위치에 둠으로 비로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17절의 말씀 하신 것처럼 어둠과 죄악은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의 사회에 어둠과 불의가 혼란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이유는 신앙의 사람들이 말씀을 등경 위가 아닌 침상 밑에 감춰두기 때문이며 이것은 비단 이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의 현실이며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을 높이고 빛이신 하나님을 밝히기 위한 삶이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므로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으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위에 말한 모든 말씀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태도는 우리의 생명과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인답지 못한 나의 삶이 가리고 계산적이고 손익적으로 적용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은 결국 위기의 시기에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빛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죄가 드러나게도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말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법, 즉 말씀이 등불이요 빛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서 6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사도의 교훈이나 야고보의 교훈도 다 여기에 견주어 이해함에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말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 말씀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이죠.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당연히 바울사도의 당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am,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Though Satan should buffet, though trial should come, let this blessed assurance control, that Christ has regarded my helpless estate and has shed his own blood for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My sin owned and is of this glorious thought. My sin not in part but the whole is nailed to the cross, and I bear it no mor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o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And Lord, haste the day when the faith shall be sight, the clouds be rolled back as a scroll, the trump shall resound, and the Lord shall descend. Even so,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And Lord, haste the day when the faith shall be sight, the clouds far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